우리 성가대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 초반 같은데요. 한국 영화의 대흥행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타이틀은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유호성, 장동건 이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 대사마저도 굉장히 유행을 했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뭐 비슷합니까? 예. 이런 이 영화의 대사는 물론이고 영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어려서부터 친한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 이두 친구가 서로 대립 중인 갱단에 서로 반대편에 가입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잔혹한 장면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이 영화가 흥행에 대성공을 하면서 소위 한국 사회마저도 뒤흔들었을까 하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더니 단순한 재미보다는 그 배경들이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을 할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를 잘 만났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서적 공감대는 뭐냐? 그건 바로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친구, 소위 말하면 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이 IMF 직후에 한국 사회가 삭막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 삭막한 사회 속에서 진정한 우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다가갔고 그래서 완전한 히트를 쳤다.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의 그런 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절친이라고 했던 유호성이가 장동건이를 죽입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했던 그 영화의 주제는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허상이고 허구였음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산 산정인교회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함석헌 선생님이 매달 첫 목요일마다 오셔서 저희 교회당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에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의 맹장까지 수술해 주셨던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과 아주 절친이셨습니다. 이 노인네 두 분이 얼마나 가깝게 지나시는지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부산 떨어져 사시면서 한 달에 한번 보셨으면 됐지. 그런데도 친구가 보고 싶으면은 그 천리길을 마다하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또 부산에도 내려오시고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사이로 그렇게 지나시더라고요. 그두 분의 깊은 우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떠오르는 시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인데 여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우정,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 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레이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 골랐어요. 제일 참 잘했다 싶어서 이걸 골랐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장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자, 내가 타고 가던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구명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든지 내가 세상의 어떤 악한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날 보고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 유혹을 물리친다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참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정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친한 사람,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듣는 이야기는 세상에 친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친구가 있더라도 그저 아는 정도지 지금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의 교감을 갖는 그런 친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한 걸음도 나가서 난 친구 없어도 산다. 친구 뭐 그까짓 거 뭐 필요하냐. 난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친구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해서 평전을 썼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후대 사람들이 평전을 쓰는 줄만 알았더니 이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도 연구해서 평전을 내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 히틀러에 대한 수많은 조사를 하고 평전을 만들고 결론을 내린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큰 불행은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히틀러 전기를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조사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수하였던 사람 물론이고 어린 시절 친구들까지 찾아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여겨지는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히틀러와 아주 가까웠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히틀러가 그 사람을 중용해서 이 군수물자 총책임자로 세울 만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는 이 알버트 스피어에게 물었습니다. 히틀러의 친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 친구가 딱 한 사람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친구,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한 번도 이 히틀러는 자기랑 감정적 공감을 형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교감도 하고 마음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 시절에 이 체리, 네, 체리 열매를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지 그러면은 이 히틀러가 공감하지 않았다고 그래. 네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난 그냥 그렇고. 결국 이 작가 연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이거나 도구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에고의 투사체로 만들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만한 어떤 사람으로 있었을 뿐이지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친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좀 위험한 분이라고 하는 거 상기시켜주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진정한 우정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든 소외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런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감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 외로움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애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친구를, 사람을 또 심지어는 성공과 출세마저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이 날 우러러보고 또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하면은 이 외로움은 해결되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연속극 보세요? 저 좋아하는데요. 전 참 재미있게 보는 것들, 요즘에는 좀 그렇게 보는 것들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보기는 하지만은 전에는 참 연속극 재미있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본 것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모래시계. 보셨죠? 예. 허준.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보신 것 같아요. 예? 참 감동적인 드라마지. 특히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목회를 다시 한번 가르쳐준 드라마다라고 할 만큼 그 환자에 대한 희생과 헌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제가 깜짝 놀란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은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예.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대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요, 그 정상궁이 한상궁에게 하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어요. 예, 정상궁은 이 수락관 총 책임자였는데 은퇴하면서 소위 물러나면서 자기 아래에 있던 한상궁에게 무언가 유언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때 정상궁이 여러분 여운계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는 그 VTR, 예, CD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몇 번 그냥 돌려서 듣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요. 정상궁이 한상궁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궁을 나는 떠난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번 들어와 본 궁이 너무 좋아서 양반가의 딸인 내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어릴 적 내가 본 화려한 꿈은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 늘 사람이 박을 거렸지만 궁궐은 외로웠다. 모두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가 보다. 외로움에 지쳐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둥바둥했을 터이고 외로움에 지쳐 부유함이라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때고 외로움에 지쳐 권력이라도 얻으려 했으니 권모, 술수, 악한 방법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했겠지. 사람들이 이 대사의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소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니까 잡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고 취하지 말아야 될 부정직한 방법 권모 술수를 행하며 살아가고 왜? 저들의 답은 하나일 겁니다. 내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결국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과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줄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빌붙어 살아가고 부정직한 방법 동원하고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고만 있는 그런 잘못을 오늘도 범하고 있더란 말씀. 예전에 한국에서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가지고 떡볶이 가게를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바꾸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세대 경영대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뭐 경영과에 다니다 보니까 뭐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을 벌었그 당시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 그가 신촌에 조그마한 떡볶이집을 인수를 해서 떡볶이집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빙수집을 열었습니다. 예? 얼음과자 빙수집을 열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빙수 그러면은 여러분 하얀 이 가른 얼음 위에다가 예? 그저 노란색 빨간색 그 뭐 식용 시럽을 뿌려주든지 아니면은 팥 넣고 우유 설탕 조금 고급이라고 하면은 미숫가루 좀 풀어가지고 그죠? 그러고 주던 그 빙수의 이전 빙수가 그게 고작이었는데 자, 이 청년이 신촌 떡볶이 집에다가 빙수 가게를 차릴 때에는 그 간판을 어떻게 걸었냐 하면 아이스베리 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빙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이 빙수에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이 들어가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대성공을 했어요. 여기저기 신문도 나고 TV에 나와서 그냥 출연도 하고 이 청년이 말이에요. 그 체인이 200개, 300개 예? 심지어는 이 미국에까지 그 체인이 들어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또 한 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청년 사업가였던 그가 도박과 주식 투자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다. 하루 저녁에 도박으로 25억을 날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놀았으면. 예? 왜 그가 이렇게 됐느냐? 뭐 기자들도 궁금하고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당시에 이런 내용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행복해질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과거에 지냈던 친구들은 다 떠나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 새로운 친구들은 날 만나러 온 친구들이 아니라 돈 벌어 온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도박하고 술 마시고 뭐 무저 흔들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사업은 기울어지게 돼. 기운 사업 기울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위장해서 돈을 빌리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사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공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이 청년은 오히려 더 극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청년의 실패와 같은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많이 듣고 보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만 벌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위만 받으면 뭐 그저 출세만 하면 성공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권모술수 빌부터 설해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미안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누리 오늘 본 말씀 지금 또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저는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쪽에다가 눈을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니라. 무엇을 실천하면요? 여기 실천하면 이거는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그 말이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노라. 종은 주인이 아는 일을 모르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니라.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여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명한 것은 뭡니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역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역시 17절에도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되고 나는 너희 친구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문장으로도 아주 명문장입니다. 그 기록의 특징상 수미쌍반법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도입 부분에 나왔는데도 결국에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우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행복의 비밀, 인생 성공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되고, 권노술수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고 배우고 느끼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을 벌리고 날 잡아봐라, 날 잡아라,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손을 잘 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정상궁이 한상궁에게 했던 대사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에 지쳐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아둥바둥했을 때, 외로움에 지쳐 부유함이라도 얻어야겠다고 남에게 빌붙었을 때, 외로움에 지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 악행을 저질러야 했겠지. 그러나 어여삐 여기거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네가 네 원칙을 지키고 싶은 것만큼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 단호함이 사람들에게 무섭고 낯설게 느껴질 테고, 너의 다름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거든. 쉽지 않다. 단호하게 사는 것,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여유를 가져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여러분, 정상궁이 한상궁에게 했던 말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 대사를 여러 번 반복해가며 듣고 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참 놀랄 얘기 아닙니까? 이게 드라마가 맞아. 마치 성경 같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도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궁이 한상궁에게 했던 대사예요.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사람들을 사랑해라. 어여삐 여겨라. 너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어여삐 여겨라. 여러분, 어여삐 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썩어져 없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오히려 내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로움, 이것도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한 번 외로움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봉제공장을 하나 구입을 하고 계속해서 그냥 개축을 해서 예배당을 꾸미고 헌당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러분 남의 예배당을 쓰고 있지만은 서러움이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때 남의 예배당을 쓰고 있을 때 참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지 장로님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 의논하십시다. 그러고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사야 될 터이니까 다음 회에 할 만큼은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장로님들은 만불 단위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장로님들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시는 헌금 그 정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껏 해서 다음 회에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하나 삽시다. 장로님들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당 찾느라고 찾았는데 봉제공장 몇 년 동안 은행에 넘어가가지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아주 엉망인 그런 그 공장을 하나 이렇게 보고서 사게 됐습니다. 코사인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코사인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다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두 주 뒤에 거기에 이사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거든요.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있지를 않나. 봉제공장이니까 온갖 기계들 하나도 치우지 않았고요. 그저 먼지는 봉제공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이걸 청소하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 덤트라 그럽니까?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섯 개나 불러가지고선 다섯 차를 씌워서 내보냈어요. 응?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두 주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거기서 드리기도 시작을 했고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데는 이 콘크리트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하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그 굴착기라고 합니까? 그거 있으면 편안하게 그걸 깨부시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큰 햄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햄머 가지고 때린다고 해서 그게 다 부서집니까? 정을 가지고 왔다 한 사람은 정 갖다 받치고 벤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 갖다 받치고 한 사람은 그걸 내리치고 저도 받치기도 하고 내리치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일을 한 것이 한 두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에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 교인들이 시간이 와서 도와줄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나요? 직장 다 나가시고 또 여성분들이고 직장 나갔다 오시면은 오후 시간에 오셔서 한 시간 두 시간 도와주시면 많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형편이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마침 우리 집에 젊은 청년이 제 친구 목사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주간 있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너 우리 집에서 자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고는 그 친구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일을 했어요. 부시고 깨고 쓸고 닦고 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대가 늘어나가서 어깨가 탈골되고 하도 아파가지고 침을 마다 봤지만은 통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맨하탄 다운타운에 있는 물리치료 병원에 몇 달간 가서 치료받고 주사도 맞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다 아마 장로님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홈델 교회 때문에도 아마 눈치느라고도 아마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연세가 좀 드셨고 힘도 좀 이제 약해지셨으니까 그런 거 다시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때 그렇게 참 기분 좋게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아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고향 부산 그래도 동네 온천장에 있는 소정교회에서 성빙 얘기가 있었는데 장로님 소정교회 아시죠? 부산대학교 설립자인 그 윤인구 박사님이 그 세운 교회이고 그 대학교에 교수님들 많이 나오신 지성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내가 그때 거기 갈 걸 그랬나. 이게 뭐, 예? 솔직히. 뭐, 그 갔으면 박 장로님, 거기 저기, 그 친척이 경영하신 녹천 땅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아이, 그 온천장 얼마나 좋아요. 그 녹천 땅에도 그냥 잘 갈 수도 있고 말이죠. 나이 50이 돼가지고 햄머나 들고 먼지 덤탱이로 마셔가면서 자비리나 하고, 그러다가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고 어깨 탈골이 되고 인대가 늘어나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억수로 힘듭니다. 부산 말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말이다. 하나님인데. 넌 너 나이가 50이니 뭐니 하지만은 너도 잘 알다시피 내 나이는 셀 수도 없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피조물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그깟 예배당 건축 좀 한다고 힘들다고 변명이나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망치 들고 꽃갱이 들고 쓰레기 쓰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전에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걸. 그쵸? 괜히 내가 내 아들 보내가지고 예? 십자가도 지게 하고 그랬다 그지? 저는 그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정말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너 어깨 나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네 어깨가 좀 아픈 것은 네가 너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안다. 내가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아팠다. 나도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아픔은 내가 널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란다.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배신당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숱한 상처와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와 아픔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님은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그 사랑 나누고 사는 너희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잘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복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값어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고 내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외롭고 거칩니다. 그 외롭고 허전함 속에서 바라기는 혼자서 고분분투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있지만 그것마저도 또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증거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아있는 이 여생이라도 이 땅 위에 사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증거로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우리 주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어깨가 우리의 사지백체가 세상 살면서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게 해주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공간과 재능마저 주님 사랑의 증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